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쿠바를 방문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계획이 오늘 공식 발표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라틴 아메리카 순방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방문에 앞서 3월 21일부터 이틀간 쿠바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말 쿠바 정부가 충분한 인권 개혁을 이루고 직접 반체제 인사들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쿠바를 방문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쿠바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계획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다음 달 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다음 달 실시되는 연례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에 약 15,000명의 미군 병력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씨 스테니스호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한연합군사훈련이 북침을 위한 전쟁 준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정보당국은 오늘 국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측에 테러 공격을 가하도록 준비를 지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은 기자들에게 정보당국은 북한이 반북활동가들과 탈북자들, 한국 정부 관리들을 겨냥해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어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8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폭탄은 터키군 수송 버스들이 앙카라 도심의 한 도로 신호등에서 정차했을 때 폭발했습니다. 폭탄이 터진 곳은 터키 의회와 군 지휘부 건물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터키에서는 최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쿠르드족 분리주의 반군들에 의한 비슷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가 지난해 도난당한 방사능 위험 물질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 물질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손에 들어갈 경우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라크 정부가 지난해 11월 방사능 물질 도난 사실을 보고했지만 이를 회수하기 위한 지원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 방사능 물질은 이라크 남부 도시 바스라에서 미국의 유전업체 웨더포드사가 운영하는 저장시설에서 도난됐으며 노트북 컴퓨터 크기의 상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라크 환경부 대변인은 국가안보상 우려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분실된 물질이 ISIL이나 다른 반군단체들에 들어갔다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영국 법원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차관 30억 달러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어제 우크라이나의 채무 30억 달러 반환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사태 해결을 위해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해 결국 소송을 벌이게 됐다며 현재 러시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로화 채권들이 공식 차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러나 2013년 11월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러시아가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사가 전 세계에 판매된 차량 가운데 안전띠 결함이 발견된 287만 대에 대해 리콜을 단행합니다. 대상 차량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라브포 휘발유와 전기차로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된 모델이며 또 다른 차량인 벵가드의 경우 2005년부터 올해까지 생산된 차량들입니다. 도요타사 대변인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관련 차량 사고 두 건에서 뒷좌석 안전띠가 끊어지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국 정보 당국이 전했습니다.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서 우리 대테러, 테러, 그다음에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징후를 노출하지 않고도 5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가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고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는 바다의 물결이 2 내지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한국을 겨냥한 테러 역량 결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보당국은 관련 첩보를 수집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정보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고 대남 공작과 해외 공작을 총괄하고 있는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습니다.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서 우리 대테러, 테러, 그다음에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량을 결집해라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정찰총국 이런 데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특히 한국 정부 인사나 탈북자 등을 상대로 독극물 공격이나 납치 등의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하철이나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이나 교통 등 국가기관시설 등도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 공세에 주력하다가 한국 측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한 뒤부터 한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바짝 높이고 있습니다. 황병서 군총정치국장은 지난 14일 누구든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한다면 죽탕 쳐버리겠다며 위협했습니다. 특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북한이 노리는 게 바로 남남 갈등을 심화시켜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북한이 선택할 옵션은 무력 시위를 한다든가 NLL을 침범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남 긴장을 높여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은밀한 테러형의 어떤 도발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책동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죠.
김진무 박사는 또 대남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대남 담당 당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테러가 한층 더 교묘한 방식으로 저질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영철은 한국 사회를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잘한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약점을 잘한다는 거고 그 약점을 정확하게 자기들 대남 전략에 이용할 수 있는 비폭력적, 폭력적 전술을 잘 조합해서 아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되는 거죠.
한편 한국 해군과 해경은 18일 동해상에서 북한의 해상 테러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군 1함대 사령부가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해군의 3,200톤급 구축함인 광개토 대항함, 해경의 1,500톤급 경비함 제민 12호를 포함해 해군과 해경 함정 9척이 투입됐고 해군 특수전 전단과 해경 특공대로 구성된 합동 대테러팀도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북한 테러범들이 동해항에 정박 중이던 상선을 탈취해 영해 밖으로 도주를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이달 말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한 고위급 전략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조태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국도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최근 한중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도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달 중 안보리 결의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8일 열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앞으로 안보리 결의 채택과 주요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화 등 입체적 대응으로 북한의 셈법이 바뀔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8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핵심 우방국 그리고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조태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재 논의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이 과거보다 더 강력한 결의안이 돼야 한다는 목표 아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17일 말했습니다. 조 차장은 중국도 큰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전략적인 목표를 중국과 한미 양국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 차장은 이어 이번 미한 전략협의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이 변하도록 만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협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양국의 입장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차장은 미국 시각으로 18일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진행하고 에이브릴 헤인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도 면담할 계획입니다. 이 앞서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최근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북한 도발에 대응해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지도부의 올바른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임 차관은 또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구체화된 조치로 이어진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도발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차관은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올바른 조치가 취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제안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18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저희 기본 입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고
조 대변인은 이어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9.19 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왕이 부장은 17일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한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의회가 의결한 대북제재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조지 어네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상원은 지난 10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의결했으며 이어 하원이 12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가동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배치는 한국의 자주권 차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국 국방부가 공동실무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사드의 배치 시기나 절차에 관해서는 공동실무단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언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공동실무단 가동에 관해 한미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논의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공식 협의는 2월 7일부터 시작이 됐고 한미 간의 공동실무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협정 체결을 위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약정이 체결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협의와 관련해 미 국방부 빌 어번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을 17일 정정했습니다. 어번 대변인은 양국의 공동실무단이 아직 만나지 않았으며 협의에 앞서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가 미한 두 나라에 사드 배치 논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의 자주권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증대하는 그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러한 입장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1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한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 관련국들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레이 대변인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현재의 긴장 국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또 미한 양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무력 시위에 대비해 공동 작전계획 수립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하면 공동 작전계획 수립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아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8일 기자설명회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는 인권 문제뿐 아니라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되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노동자를 파견하는 나라에 북한에 대한 자금줄 차단 차원에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외화 벌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중동국가 등 전 세계 50여 개 나라에 5만 내지 6만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6자회담의 즉각적 재개에 회의적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기존 원칙 그대로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최근 행동은 6자회담에 돌아올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has indicated through its recent actions an unwillingness to come back to negotiations, six-party talks.
마크 토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6자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here is a mechanism in place. We've said many, many times over the past years, though, we don't want that to simply serve as a forum for talking for talk's sake.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몇몇 질문에 답변하는데 진지한 모습을 보일 때 6자회담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도너 부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양자적 혹은 독자적 대응 외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 또한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과 관련 없는 문제로 중국과의 안보 대화의 범위와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행동이 영내 안전과 안정에 위협이라는 데 중국도 동의했다며 엄중한 대북 제어 조치를 더 많이 취할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사전 준비 작업을 노출하지 않은 채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의 움직임은 뜸하지만 기존에 파놓은 갱도를 이용해 조용히 추가 핵실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의 핵실험 징후를 노출하지 않고도 5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잭 리우 연구원은 최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리우 연구원은 북한의 지난달 핵실험 이후 최근까지 풍계리에서 또 다른 핵실험의 움직임이 관측된 것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이미 완공된 갱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4차 핵실험이 실시된 북쪽 입구에 중심 갱도로부터 연결된 갱도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면서 지난 2009년과 2012년 당시 폐석 더미로 관측된 남쪽 입구에도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갱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리우 연구원은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미 마련된 갱도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공위성은 그 징후를 감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리우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실제로 리우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도 준비 과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감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리우 연구원에 따르면 4차 핵실험 전까지 북한은 위성에 탐지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고 작업 속도를 늦추면서 정확히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외부에서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리우 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 과정을 과거와 달리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4차 핵실험 이후 촬영된 풍계리 현지 위성 사진에 따르면 남쪽 입구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지만 북쪽 입구에서는 인적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리우 연구원은 이들이 4차 핵실험을 평가하는 인력인지 혹은 추가로 연결된 갱도에서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하거나 방사능 유출을 막는 작업을 하는 인력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사회 일각에서 핵무장과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자체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사무소 소장은 최근 펴낸 아시아의 잠재적 핵 보유국들이란 책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시도는 절망적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미 국무부에서 26년간 비확산 무기 감축을 담당했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지난 17일 피츠패트릭 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국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원희철 원내대표가 북핵 대응을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I understand the frustration of the South Korean people when North Korea has not been stopped in its expansion of it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But there are much better ways of dealing with it.
저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표출하는 한국인들의 그런 불만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핵무장을 촉구하는 것은 좀 걱정스럽지만 한국 정부는 비확산 목표에 대해 매우 단호하고 여전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생산한다면 엄청난 실책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실책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They would face sanctions. As a part of a law, United States would not be able to provide nuclear cooperation. All of the fuel for South Korea's 29 nuclear reactors would dry up.
국제법에 따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법에 따라 한국에 원자력 협력을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보유한 원자력 발전소 23기가 모두 가동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원자력 시설들이 다 폐기되는 것이죠. 한국의 원자력 수출도 막힙니다. 정치적으로도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겁니다. 1970년대에도 두 나라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죠.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계속 추구한다면 동맹은 잊으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지금도 그런 경고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 시도는 분명 동맹관계를 위태롭게 할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훨씬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 정권이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국을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핵무장론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태도를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They want to use this idea for leverage to try to persuade Beijing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and to try to persuade North Korea.
핵무장을 주장하는 한국인들은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그런 주장을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의 가장 우선적 정책은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오히려 이와 배치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원하는 것처럼 중국을 훨씬 더 압박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고 있지도 않고 있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가 한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 THAAD battery would be a useful addition to South Korea's defense in conjunction with the PAC-3 batteries and Aegis.
사드는 최신 하층 지상 방어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3 또 해상의 이지스함과 함께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 추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사일 방어는 한 가지 수단만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조화롭게 다층 방어를 구성하며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드는 미국의 전 세계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더욱 확고히 하고 미국의 억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 목소리를 높일 뿐 아니라 위협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You know, they kind of have a bully attitude. China does. They think that if they could bully South Korea into
중국의 태도는 마치 약자를 괴롭히려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을 괴롭히면 한국이 사드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이런 압박에 대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새 저서 아시아의 잠재적 핵 보유국들 일본, 한국, 타이완을 펴낸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마크 패트 피트릭 미국 사무소장으로부터 한국의 핵 무장론과 사드 배치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전문가 패널의 신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참관국들에 보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마르주키 다루츠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안한 북한 인권 전문가 패널의 신설을 지지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이 17일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북한인권 시민연합 등 9개 국제인권단체들은 오는 29일 시작되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공동 작성한 서한에서 이번 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전문가 패널의 신설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한층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지난 수십 년간 반인도 범죄가 처벌되지 않고 넘어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책임 추궁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31차 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담당할 새로운 기구로 전문가 패널의 신설을 권고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차기 특별보고관 등 2명 내지 3명으로 구성될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이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접근법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권고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전문가 패널이 올해 6월에 임기를 시작해 6개월간 활동한 뒤 상황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도 유엔 차원의 전문가 패널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It might constitute a panel of experts to recommend and to advise the Assembly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ited Nations on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중남미와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북한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더스샤라 이라스 인드라나스 북한 주재 대표는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내에 바이러스 매개체인 이집트 숲 모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바이러스가 북한에 유입됐을 경우를 대비해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북한 보건당국이 지카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한편 현지 보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카바이러스가 과연 무엇이고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우선 이 지카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지카바이러스는 댕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플라비바이러스 계열에 속하는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사람이 물리면 보통 감염이 됩니다. 1947년 아프리카 우간다의 지카라는 숲에 사는 붉은 털 원숭이에서 이 바이러스가 최초로 확인됐고요. 인체 감염 사례는 1952년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적도 지역에만 발견되고 서반구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중남미 26개 나라와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지난주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처음 확인된 데 이어 이번 주 두 번째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두 환자 모두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번 주 첫 감염자가 보고됐는데요. 중미의 도미니카 공화국을 다녀온 한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북한으로까지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은 없는 건가요?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생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는 러시아와 중국 내에서 발생한 환자가 아닙니다. 이들 감염자는 중남미를 여행하는 도중에 감염돼서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확인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본국의 모기를 통해서 2차 전파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질병관리본부 박영준 연구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경우 또는 북한의 경우도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교역이라든지 해외 뭐 국가 간 교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해외 여행객들, 방문자들을 통해서 감염된 이후에 입국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카 바이러스는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지카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간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모기에 물려야지 감염이 되는 건데요. 네. 주로 전파하는 모기는 이집트 순모기입니다. 한반도에는 이집트 순모기는 없지만 한국에 서식하는 흰줄 순모기도 이 지카 바이러스 매개체로 알려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드물게는 수혈이나 성관계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감염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보통 5명 가운데 1명만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약 일주일간 열이 나거나 발진, 눈 충혈, 두통,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들 대부분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잘 섭취하면 낫습니다. 문제는 임산부인데요.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태아의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아지는 소두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지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경우가 있습니까?
네, 한국에는 아직까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16일 기준으로 지카 바이러스 의심 신고가 46건 보고됐는데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한국에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국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죠.
지카 바이러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혀 전염이 안 됩니다. 현재까지 과학적인 근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들, 특히 피, 그다음에 이제 그 성접촉 이런 걸 통해서는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귀국 후 한 달간은 헌혈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에는 피임기구를 쓰고 가임 여성은 만일 외국에 갔다 왔다면은 한 달간 임신을 연기를 할 것입니다.
네, 북한 당국이 지카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질병관리본부 박영준 연구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첫째는 발생국가 여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기 물림을 최소화하는 모기 회피에 대한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거. 두 번째는 발생국가 여행하고 난 다음에 귀국한 사람들 중에 2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리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 북한에도 지카 바이러스 매개체인 흰줄 순모기가 서식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물고인 웅덩이 등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바깥 외출을 할 때는 모기가 좋아하는 어두운 색깔의 옷보다는 밝은 색을 입는 게 좋습니다. 또 자극적인 향수 냄새나 땀 냄새 같은 것도 모기가 좋아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마식령 스키장이 의외의 장소에 있는 스키장 가운데 하나로 뽑혔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지리 전문 잡지가 선정한 것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과학 지리 전문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최신호에서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 있는 스키장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가 북한을 통치한다면서 1억 달러를 들여 만든 마식령 스키장은 독재자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가진 이해하기 어려운 취향을 반영하는 특이한 스키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잡지가 선정한 스키장에는 마식령 스키장 외에 화산 분화구 옆에 있는 뉴질랜드 스키장과 날씨가 더운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는 스키장을 포함해 모두 15곳이 포함됐습니다. 강원도 원산시 마식령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이 처음으로 만든 스키 휴양지로 지난 2014년 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면적이 1,412헥타르에 달하는 마식령 스키장은 총 길이 49.6km의 스키 활주로와 야외 스케이트장 그리고 야외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마식령 스키장에 활주로 11개와 리프트 3개 그리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상을 담은 대형 화면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잡지는 또 마식령 스키장에 욕탕이나 수영장 등을 갖춘 고급 호텔이 있지만 이 호텔은 대부분 비어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스키장 활주로의 상태는 아주 훌륭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스키장 정상에 올라가려면 북한 노동자의 한 달 급여에 해당하는 $30를 내고 리프트를 타야 하고 이 리프트가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정상까지 가는데 43분이나 걸린다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핵실험과 백두산 화산 분출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학술 논문이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진행한다면 백두산 화산이 이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연구 분석한 북한 핵실험에 따른 백두산 화산의 지진 예측이라 이런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박사님 연구 개요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북한은 네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 연구가 수행될 때는 3차까지 핵실험이 있었는데요.
네.
이 핵실험이 최고 클 때는 규모 5.1 정도밖에 안 된 비교적 작은 핵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구소련이나 미국의 핵실험을 보게 되면은 이 핵실험의 크기가 크게는 규모 7.9에 이르는 굉장히 강력한 핵실험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큰 규모의 핵실험이 북한에서 이루어진다면은 백두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 하는 것이 연구의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1, 2, 3차 핵실험 지진 파형 자료로 활용을 해서 향후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했을 때 이 관측소에서 관측되는 지진 파형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냈고요.
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백두산 주변에서 지표에서 관측되는 지진동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 지진동을 만족하는 지진파를 마그마 방에 이렇게 입사를 시키면서
네.
마그마 방 내에 증가하는 압력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약 120kPa에 이르는 압력량이 규모 7.0에 이르는 핵실험이 지금 북한 핵실험장에서 발생했을 때 이 압력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네, 북한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얼마나 되고요. 또 그런 거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면 이 백두산 화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까?
예, 그 핵실험장에서 백두산 정상부까지는 한 120km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 거리면은 상당히 좀 떨어진 거리인데요. 그래서 규모 5.0이나 4.0 정도 되는 핵실험으로는 굉장히 그 강력하지 않은 지진파가 전달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핵실험이 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지진파가 만들어질 수 있고 120km 떨어진 이 곳까지도 강력한 지진파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모 5.0에서부터 7.6에 이르는 이 핵실험에 대해서 지진 파형을 계산을 했고 그 지진 파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압력량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압력이 커지게 되면은 이 마그마 방 내에서는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는 기포가 생기게 되고
네.
이 기포는 점차 성장을 하면서 이 마그마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것이 곧 화산 분화로 연결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핵실험이 커지게 되면은 화산 분화로 연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논문에 따르면 시험 결과 지진 규모가 클수록 최대 지반 가속도와 응력이 함께 증가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좀 전문 용어라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최대 지반 가속도는 지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진에 의해서 땅이 흔들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네.
이 응력은 쉽게 말하자면 압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응력이 커진다는 것은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지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진 파형도 같이 커지게 되고 지진 파형이 커진다는 얘기는 땅을 많이 흔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진 규모가 커지게 되면 땅을 많이 흔들기 때문에 이 최대 지반 가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진파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 마그마 방 내에 지진파로 인해서 압력 양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난 4차보다도 어느 정도나 더 인공 지진의 규모가 커지면 백두산 화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지금 4차 핵실험이 규모가 5.1 정도라고 미국 지질조사소에 의하면 밝혀졌는데요. 이 정도 되는 핵실험의 크기는 현재 떨어진 거리로 감안해 봤을 때 마그마 방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이 지진파의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 마그마 방에 미치는 압력량도 커지게 되는데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규모 7.0 정도 되면 약 120kPa, 120kPa이면은 약 1.2 기압 정도 되거든요. 1.2 기압 정도 되는 압력량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 기압 정도 되는 압력량일 때 만약 마그마 방 안에 마그마가 꽉 차 있는 상태라면
네.
이 정도의 압력량 증가라도 기포를 만들 수 있고 화산 분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마그마 방 안에 마그마가 꽉 차 있지 않거나 마그마 방이 충분히 성장해 있지 않는 상태라면은 이 정도의 압력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화산 분화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압력량 증가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백두산 하부의 마그마 방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네.
또 그뿐만 아니라 규모 7.0에서 120kPa에 이르지만은 규모가 조금 더 작아질 때 더 낮은 압력량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만약에 이 화산체에 있는 마그마가 충분히 발달돼 있다면 그보다도 더 낮은 압력량에도 반응을 해서 화산 분화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모 7.0이 꼭 절대값은 아니고요. 그보다 작을 수도 있고 혹은 그보다 더 커도 화산 분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백두산 지하 마그마 방에는 그러면 지금 마그마가 어느 정도나 차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여러 연구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부분적으로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중국 측 연구에 의하면은 탄산파 자료를 활용해서 알아낸 결과는 백두산 하부에 굉장히 여러 층의 저속도층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진파의 저속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속도가 낮아지려면은 그곳의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멜트라고 하는 어떤 그 용융체가 있으면은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속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마그마 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마그마 방이 어떤 정도의 규모고 정말 마그마 방에 마그마가 어느 정도 차 있는지는 아직까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중국과 일본 학자들 또 북한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이 마그마 방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자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알아낸 것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중국과 한국 정부 혹은 북한까지 아우르는 이런 공동 연구가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화산 폭발을 미리 사전에 알고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실험과 인공지진에 따른 백두산 화산 분출 가능성에 대해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이 세계 여섯 번째 수출 대국으로 올랐다는 소식이 있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한국이 중국과 미국, 독일, 일본과 네덜란드에 이어서 세계 여섯 번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또 저유가에 따른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7년 전보다 6단계 오른 세계 6번째 수출 대국 자리에 오른 것인데요. 이 한국이 수출 분야에서 세계 6위에 오른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수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세계무역기구 발표에 따르면 2015년에 한국 수출액 5,269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주요 71개 나라의 수출액이 15조 2,150억 달러인데요. 한국의 수출액은 그 한 해 전보다는 7.99%, 그러니까 5,727억 달러가 줄어들었지만 세계적인 수출 규모 역시 지난해보다는 11% 가까이 줄어들어서 한국의 수출 감소폭은 세계적인 감소치보다는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출 규모에서 한국의 비중은 3.35%에서 3.46%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한국이 수출 실적 세계 10위권 안으로 든 것이 10년이 채 안 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국의 경제 성장은 그 지난 2006년에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중요한 기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겪었던 2008년 당시 수출 규모 세계 12번째였고요. 이후 2009년에 9위에 올라섰고 2010년에 7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다시 한 단계를 올라가서 세계 6번째 수출 대국이 된 건데요. 수출 규모로 보면 2008년에는 4,220억 달러, 2015년은 5,269억 달러로 7년 사이에 1,000억 달러 정도 성장을 한 겁니다. 다른 나라의 수출 규모와 성장세를 지켜보기에 바빴던 한국,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 한국은 수출 시장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 러시아, 캐나다를 앞질렀고요. 지금은 한국 뒤로 홍콩,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네, 한국의 수출 강국 6위 참 놀라운 발전입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 한국 나이와 만 나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23살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가니 22살도 되고 21살도 되더라, 뭐 이런 얘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네.
이 한국식 나이 계산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세계에서도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일명 한국식 나이, 세계 공통으로 쓰는 만 나이를 함께 쓰고 있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이 두 개의 나이를 병용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 표준인 만 나이로 통합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요 언론사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보도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돼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나이를 물어보면 몇 년 몇 개월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실제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나이 표현을 다 쓰고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뭐 주민등록증이나 공공서류 표기에는 모두 국제공통의 만 나이를 쓰게 돼 있습니다. 올해의 나이가 몇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 한국식 나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공공서류를 쓸 때도 자세히 보면은 한국식 나이를 먼저 쓰고 그 옆에 괄호를 써서 만 나이를 쓰기도 해서
예.
가끔 나이 계산을 하느라 시간도 걸리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살펴볼까요?
네,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대학의 행정학과 교수와 성균관 관장이 나와서 양쪽의 주장을 대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한국식 나이보다는 연 나이, 만 나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통이라는 것이 좋다는 쪽에서는요. 나이가 셋이나 되는 것은 한국뿐이다. 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같은 문화권인 중국도, 일본도, 심지어 북한도 이 만 나이로 통일해서 쓰는데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느냐. 또 외국과의 소통과 거래에서도 나이 셈은 통일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입장을 폈고요. 반대 의견은 뭐 한국 사람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식 나이를 세는 것은 이 어머니 뱃속의 태아 때부터 이 나이를 계산하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 담긴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제사회로 나가면 여러 개의 나이가 가져서 뭐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유지해도 일상에 큰 불편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는 한국식 나이로 쓰는 것이 좋은지 만 나이로 쓰는 것이 좋은지 이런 내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그 리얼미터라는 곳에서 전국의 19살 이상 5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했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한국식 나이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6.8%,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44%로 나왔습니다.
네, 의견이 거의 반반이군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이 오차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 그 결과가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느 쪽을 꼭 선호한다고 이야기가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처음에 뭐 보수적 성향으로 대변되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이 한국식 나이를 찬성한다는 것이 한 54.3%로 나와서 이걸 뭐 보수와 진보로 좀 나눌 수 있는가 봤는데 서울 경기권에서도 역시 높게 나왔습니다. 한국식 나이 유지를 찬성하는 쪽이 한 49.5%가 나왔고요. 연령대를 봐도 그렇게 큰 특징은 없습니다. 30대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자 이런 의견이 50.7%였는데 20대에서는 또 한국식 나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52.8%를 보였습니다.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좀 고연령층 때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유지를 하고 젊은 층에서는 만 나이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 뭐 예상 밖에 빗나간 결과였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요즘 한국 사회인데 애국심 하나만 보고 청년들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화제라고 하는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한국의 SK그룹의 신규 사원 특별 채용 이야기입니다. SK그룹은 에너지와 화학, 통신, 경제, 건설 등 분야를 다루는 한국의 재벌 기업이고요.
네.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 등에 이어서 재계 5위 기업입니다. 한국 최고 대학 졸업에 우수한 성적으로의 졸업, 또 해외 유학과 출중한 언어 실력으로 대표되는 이 스펙을 제치고 애국심 하나로만 신규 사원을 선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선발 조건이 애국심이었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자세히 들려주시죠.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 철책에서의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 지뢰 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전역을 앞뒀던 군인 60여 명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전역을 연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었었는데요. 이 군인들의 애국심 어린 행동이 한국 사람들을 감동케 했고요. 찬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SK그룹에서 당시 전역 연기를 신청한 장병 중에 혹시 SK그룹에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채용 과정을 거쳐서 신입사원으로 선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나라의 위기에 있어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이 보여준 열정과 패기, 한국의 미래와 경제 발전에 아주 중요한 DNA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와 기업들이 이런 정신을 평가해야 한다. 이런 말을 그 그룹의 총수가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요즘 뉴스에 우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버는 손전화의 조작 단추 하나로 택시를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공유 경제 서비스 우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